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발급함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죄인됨을 알게 하셔서 이 시간도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복음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잊어먹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복음에 있어서 한 가지 남은 사건이 있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복음의 사건에는 분명히 아직 한 가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건 아직까지 남아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신다. 이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부활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것으로 모든 복음의 일들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 그것까지는 이제 다 되어진 일이죠. 다 되어진 일인데 이제 아직까지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게 남아있어요. 그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피 흘렸던 십자가 기준되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그 생활은 항상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당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강림하신다.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림하실 것이다. 언제나 그 입장에 서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신자로서 옳은 것이냐 아니면 옳지 못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점검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 이게 기준돼가지고 우리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지금 과연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잘된 것이냐 이걸 판단할 때 세상적 입장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버리면은 그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정당시 돼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그 종교 입장에서 우리를 돌아오면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정당한 것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돼버리죠. 하지만은 종교적인 입장도 아니고 세상적 입장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자꾸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 이 사건 한 개 딱 남아있다. 이제는 말씀드린 것이 다 실천이 되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태워지고 사라진다더라. 이 입장 위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입장에 보면은 우리가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되는 것인가 그것이 다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삶이 영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잘잘못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그 입장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사는 게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입장에 두고 보면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세상 입장에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그 입장에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걱정의식하구나. 이게 그만 그렇게 드러나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분명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입장에서 이 땅을 보라보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그저 바람에 나는 겨 같고 마지막에 남아있을 게 아무것도 헛개비 같은 거, 그게 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구나. 이게 재림장에 보는 세상의 시각인데 지금 우리들은 이 그런 것들을 붙들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의 미련을 떨쳐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재림의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희정할 기도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나를 바라보면서 그것 하나 희망 삼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강림, 그것 하나 내 희망 삼고 그 희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것 때문에 너희가 갖고 있어야 될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그 모든 것 다 쓸데없는 것인데 왜 그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귀한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강림이라 입장에 서 있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진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기쁨, 주님의 그 피로 인한 기쁨과 그 은혜, 그 감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예수님의 그 피란, 주님의 은혜란 그것 때문에 기쁜 것 같았다가도 그만 문 닫고 가면은 어떤 돈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금방 또 근심 걱정이 파묻힌단 말이죠. 뭔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그게 뭔가 감사가 되어지다가도 세상 일이 잘 안 될 때는 그런 근심 감사가 금방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되시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금방 급한 문제 생겨버리면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 그 기도를 갖다가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 강림,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그걸 대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세상 일을 대비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대비하려고 한다. 세상에 내에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보험도 들어보고 돈도 부지런히 모으면서 장래 일을 잘 대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날 그 강림이라는 사건이 아직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림이라는 건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을 대비한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라는 그것이 아니죠. 재림을 대비한다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입장에서 언제나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 재림을 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에라 가지고 집도 팔고 직장 다니고 돈도 교회에다 갖다 바쳐버리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돈 있지만은 그 돈이 몽땅 다 그만 아무것도 아닌 그 쓰레기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게 주님의 재림의 입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돈 벌지만 돈에 매이지 않고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에게 매이지 않고 사는 것, 이게 항상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부족하죠. 예수님이 강림한다, 이걸 깜박깜박, 그만 깜박깜박이 아니고 그저 잊어먹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세상일에 매입니다. 세상일에 매이면서 뭘 잃어버리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려요. 사람이 세상일에 한번 매달리게 되면요, 다른 것에 마음들 여유라는 게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 경마장에서 마권 사는 사람들 그 실태를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마에 마음을 한번 싹 뺏겨버리니까 가정이고 자식이고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저 한건 팍 올려가지고 일확천금하는 거, 온통 여기에 그만 마음이 송두리째 몽땅 뺏겨 있습니다. 그저 일확천금 딱 하나 걸려가지고 일확천금하는 거, 거기에 마음 뺏겨 있으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자식이 어떻게 크든지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천만 원 갖다 날려버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니 가정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지금 눈을 감아도 마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정이 지금 내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눈을 감아도 마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경마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경마 이것은 맛을 한번 드리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경마라는 게 마약보다 더 무섭다는,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마약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맛이 자석이 색깔과 끌려가듯이 정말 정신없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경마장으로. 근데 우리가 바로 이같이 끌려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생활.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듣긴 듣지만은 또다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끌려가 버리는 거. 이게 우리의 실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지금 문제는 그 삶 자체에 어떤 문제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 잘못된 걸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끌려가면서,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란 기준 위에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굳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항상 우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은 이제 뭔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이제 굴뚝같이 있는데 실제 내 삶은 자꾸 무언가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쪽으로 내가 내 마음 뺏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마치 조율이 안 된 피아노 칠 때에 피아노를 치면 뭔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 음이 안 맞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뭔가 좀 안 맞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조율이죠. 여러분, 그 우리 애가 바이올린 하니까 제가 많이 봤는데 바이올린도 조율할 때 보면은 그냥 기타 치는 식으로 띵띵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걔가 맞추는 게 아니고 또 피리를 갖다 한게가지고 피리를 불어요. 그 피리 불어서 그 소리에 이제 그 음을 맞추는데 그 피리가 아까 얘 보고 물어보니까 나랍니다. 나. 피리 보면 나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줄을 화음을 맞춰가 줄을 맞춘다 이렇게 그 말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조율할 때 기준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 우리에게 불어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맞춰서 조율이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 삶이 좀 조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된 걸 찾아내고 그게 조율되어지는, 그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모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 속과 죄 아래 팔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죄 아래 팔렸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 이건 지금 염두에 안 두는 거예요. 너 무슨 나쁜 짓 해 너 이건 묻는 것도 아니고 죄 아래 팔렸다, 이것 자체 가지고 이미 죄인 되었다. 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니 나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죄인인가? 이런 반문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죄가 기기를 탄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죄가 밖에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죄인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이미 죄가 잠복해 있다는 겁니다. 잠복이 있어가지고 기만 타면 그 죄 고기를 든다는 거예요. 좋은 찬스만 되면은 가차없이 도개를 내미는 거 그게 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쁜 짓을 안 했다 해가지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나쁜 짓 하는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죄인 되었다. 이게 성경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상태죠. 그래 이런 인간의 상태를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잘 아셨기 때문에 공생의 가장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게 세상에서 가장 첫 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건 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죄 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그 말을 갖다가 무슨 세리 창기들이 모여있는 그곳에가 회개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은 스스로를 지인으로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도둑질 안 했죠. 살인 안 했죠. 간음 안 했죠. 오히려 지혜서 잘 드리죠. 헌금 잘하죠. 구제 잘해죠. 기도 잘하죠. 금식했죠. 이런 자기들 모습 보니까 도대체가 죄라는 게 눈금밖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제사, 헌금, 구제 그거 상관없이 너희 이미 죄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소리였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가 충만한 그런 자들인데 그런 우리가 회개하라 하니까. 목사들이 모여서 노예하고 총회하는 것을 보면 평신도는 그거 갖다 거룩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목사가 수십여 모임, 수십여 모였다면 얼마나 거룩하겠노. 그런 모임에는 사랑이 출출 넘치고 넘칠 거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뭐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 수백, 수천 명 모여도 그 속에 예수 하신 말씀 회개하라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의가 있다고 생각한 곳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이 말을 함으로써 세상에 의가 없다는 걸 선언하는 것이죠. 세상에 의가 없다.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모습이죠.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진짜 살고 싶다. 이런 원함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상태.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죄인이라고 할 때는 자꾸 네 무슨 나쁜 짓 했노 그렇게 또 행위를 자꾸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물어봐가지고 아니다 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판단되거든 아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걸 알잖아요. 미워하지 않는 삶이 선한 것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워하지 않을 능력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지만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까지도 미워하지 않을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 하는 거죠.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저 역시 저한테 못되게 한 사람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네 누구 미워했냐 안 했냐 이걸 따져가지고 미워한 게 있으면 너 죄인이다 한 것이 아니고 너는 미워하지 않을 능력이 있냐 없냐 물어봐가지고 예 나는 미워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아,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탐심은 나쁘다 알지 않습니까? 탐심을 우리가 얻는 게 당연하고 그게 선이란 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탐심을 가지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까? 탐심이 들어올 때 나가라 나가라 물질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탐심이 문 똑똑 놓고 하면서 나 들어갈 게 문 열었다고 내가 들어오는 그런 탐심 아니잖아요. 탐심은 이미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 이길 능력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이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탐심이 있어도 남의 물건만 훔치지 않으면은 죄 짓지 않은 게 아니 자꾸 이런 생각 나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우리를 돌아볼 때는 뭐가 죄의 상태고 뭐를 갖다가 죄라고 말하는지 이걸 우리가 밝게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죄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있지만 행한 능력은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밝게 증명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 서가지고 선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게 성경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나 찬송을 불러가지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나 뭐 기도를 하고 봉사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 여기에 드러난단 말입니다. 여기에 드러나요. 교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영광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에게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선이 아니라는 이런 인정을 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있지만 우리 속에 아직까지 미움이 있고 탐심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를 살 때마다 벌금을 드러난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해당되고 나에게 다른 데 돌려버리고 말이죠. 그런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어떻게 영광이 된다고 말할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가지고 선하다, 잘했다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어떤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착한 모습 가지고 착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엔 탐심이 있고 미움이 있어요. 탐심과 미움을 가진 채 우리가 그러한 착한 일을 그냥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순신 순송 순식간에 내 착한 일을 남이 안 알아볼 때 그걸 오히려 오해하고 욕을 내버릴 때 내 속에서 반감이 팍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아들만을 기뻐합니다. 오직 아들만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오직 아들만 높이고 아들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이 항상 명심을 하세요. 아들만 높이는 것. 그런데 신자가 아들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들을 높이는 것이냐. 나는 선을 행한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예수의 피가 바로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들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해요. 나는 선을 행한 능력이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 피의 공로가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예비를 드려가지고 함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뿌리면은 결국에 예수 십자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 예배가 인간의 예배가 지를 살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마음이 속에서 뭐 상해가지고 무슨 뭐 냄새한다 이런 상한 심령이 아니고 죄를 아는 상태 그게 상한 심령이 죄를 아는 상태. 다윗이 바스바를 범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 나단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이고 내 죄 용서해달라 하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회개 안 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편 50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체의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다윗의 회개가 뭐냐면 아이고 내게 용서해 주소. 이게 회개가 아니고 내 죄가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나는 모체의 죄 중에 잉태된 그러한 아주 뿌리 깊은 그 죄 속에 있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인정했던 것이죠. 모친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할 만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맡기는 거. 이걸 가지고 상한 심령이라 하고 그 상태를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입장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 정상적인 삶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주의 피란 말이죠. 그럼 가장 정상적인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정상적인 신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피를 뭐 누가 압니까? 누가 중요한 얘기입니까? 자기의 죄인의 상태 이것을 진심으로 깊이 깊이 인정한 그 신자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주밖에 없다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자 만드시려고 율법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분명히 보면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신 그리스도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심판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강림하셔서 세상 신발 더러운 건 싹 쓸어버린다. 오직 선한 것만 남긴다. 이런 입장에 우리가 우리를 보면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선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피가 주의 당 나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쥐고 있는 어떤 돈이나 이 땅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살자는 겁니다. 주님의 기림하시는 그 입장에서 내가 소정의 돈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것도 나한테 도움도 못 되고 자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고 예수의 피만이 오직 나의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그런 피난처가 될 뿐이다. 이게 여러분 인정되어지거든.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 입장에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주의 피 이것만 높이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살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소중한 것은 진짜 소중한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선을 행한 능력 있는 저희들, 죄의 상태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하시고 이런 죄인된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분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 다시금 절감하게 하시고 그 피만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